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바벨론은 우리로 치면 전라도를 호남이라 그러듯이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 그 바벨론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가 늘 함께 그렇게 사용이 돼요. 예레미야 시대 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이전에 북쪽 근동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남방 애굽 세력까지도 물리치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보통 우리 역사책에 그 반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그런 지배권을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 바벨론이 확보를 하면서 그 시대에 이 비옥한 초생달지 지역을 다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이제 막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이제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떨치면서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요, 사실상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과 100년어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세력이 나중에 이 메대 파사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흥황해서 일어나는 세력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무너질 거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특별히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베일은 보통 엔닐이라고도 부르고 또 무로닥은 마르둑이라고 부르는 그 베일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고대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우상은 많았어요, 종류가.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상이라고 했던 것이 베일과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일과 무로닥은요 바벨론의 수호신이었어요. 바벨론이 수호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 세력이 점점 커지고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큰 힘을 안겨다 준다고 믿었던 그 바벨론을 세우신 베일과 무로닥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수치를 당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물리쳐서 황폐하게 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요 황폐해졌어요. 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집지고 살고 또 집지고 살고 이런 식인데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황폐해져 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이야기에서 지금 50장 51장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본문이 감동적인 것이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에 망한 아수르, 그래서 흩어진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아수르의 지배정책 자체가 한 부족을 없애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끌고 온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뒤섞이게 만든 것이 사마리아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가 끌고 온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다른 북쪽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언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도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피난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남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앞에, 그러니까 한 150년쯤 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로 내려와서 피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또 함께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망한 것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유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열두 지파가 다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돌아오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자면 70년 포로기간, 70년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게 아니고 유다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지파가 다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울면서 막 이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 부끄러움과 또 은혜에 대한 감격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본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고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이렇게 여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본래 유대인들은 다 흩어진 자리에서 1년에 세 번씩 다 성전을 찾아서 순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가지고 성전을 순례하면서 예배를 하듯이 흩어진 무리들이 막 돌아오면서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뭔가 이 어떤 영적 갱신, 영적 부흥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이 간절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늘 애가 타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애가 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더 애가 타는 건 하나님이세요. 요즘 폐렴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많이 아프고, 애들이 아플 때 사실 애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거는 부모거든요. 엄마가 제일 아파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녹아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부모가 건강하다고 해서 부모가 안 아픈 것이 아니고 눈물은 부모가 더 많이 흘려요. 애가 아프면 더 많이 우는 거는 엄마거든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할 때 더 많이 울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더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속이 상하거든요. 아니 이 예루살렘이 망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원래는 목자들은 이 양떼들은 목자가 일을 잘 해가지고 사실 어디를 가나 위험을 피하고 편안하게 쉬고 살이 지고, 양떼들은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목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떼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그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목자들, 이 악한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 이런 들로 산으로 방황하다가 이렇게 얼마나 맛있는 사냥감이에요. 그러니 뭐 여우나 무슨 늑대나 뭐 곰이나 사자가, 이 당시에는 사자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없잖아요 요즘. 그런데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호랑이 있었다 그러고, 조선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이 호환이었대요. 사람이 사는 곳에 호랑이 내려오는 일이 많았어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이 1960년대 어딘 걸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호랑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숲이 깊고 울창할 때는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양떼가 흩어지면 이 맹수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목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양떼가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잡아먹었어요. 만나는 맹수들마다 흩어진 양들을 다 잡아먹은 거죠.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찌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처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자기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면서 이 흩어진 양떼를 잡아먹었던 맹수들, 그 고약한 민족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대 사회에 아주 유명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무죄하다 외치는 이방인들을 무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46장부터 쭉 묵상하면 이 이방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무지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조차도 왜 저 예루살렘이 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지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은 고대 사회의 아주 유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곁길로 가게 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곁길로 가게 하는 목자들이 있다고요. 우리 시대에도 많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멀쩡한 교회 안에도 보면 제정신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깊이 성경을 목사도 성경 읽고 성도들도 성경 읽고 그래서 저도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고 설교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배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목사는 그런 성도들을 돕는 일종의 직분인 거죠. 직분. 설교하는 직분, 목양하는 직분.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시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친히 읽으면서 잘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많았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요 10마디 100마디를 하면 전부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고 한 80마디나 90마디는 진실을 말하고 한 10가지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9가지쯤은 진실을 말하는데 한 가지 거짓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이게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배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리석은 목자를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벨론이 결국 망하고 무너질 거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그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가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고대 사회의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에 기대어 있을 것이 아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도망하라.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양들은요. 자기들끼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따라다녀요. 근데 목자의 발이 빠를까요? 양떼의 발이 빠를까요? 목자보다 양떼의 발이 빨라요. 짐승이. 네 발로 걷는 짐승이. 그래서 양떼를 칠 때 양 그 염소를 한 마리씩 넣어 놓는 거예요. 그 염소는 키도 크고 그리고 염소는 좀 성질이 고약하지만 길을 잘 찾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있는데 지금도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가 막 가면 그 염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게 선구자가 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일꾼을 일러서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른 양떼들이 너 따라오도록 네가 깃발 들고 먼저 도망쳐서 나와라. 바벨론은 우리가 안식할 곳이 아니야. 이 바벨론이 우리가 의지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앞에 보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애굽이 피난처인 줄 알고 애굽에 도망갔다가 망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힘이 있는 세력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피난처야 말씀하시고 바벨론이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기대면 살 수 있겠지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바벨론이 안전한 곳이 아니야. 바벨론 피난처가 아니고 그 바벨론은 빨리 떠나서 나와야 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피난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재물, 학식,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이 늘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기가 그 세상의 화려함을 손에 쥐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 거고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의 아름다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바빌론에 있지 않고 애굽에 있지 않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회복, 그 시온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명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하여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처럼 선봉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